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0월 18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갯마을 차차차라는 한국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역시 오징어 게임처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이 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자, 이 갯마을 바닷가에 사는 남자와 도시에서 온 여자의 알콩달콩 재미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정겨운 시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의 풍광 자체부터 순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힐링도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먼 훗날 나의 모습이라는 북한 영화도 도시 남자와 시골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서 이거 북한판 갯마을 차차차 아닌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최근에 시골에서의 삶을 택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자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급자족, 자력갱생 기조로 경제를 유지하는 북한에서 농촌과 어촌은 사실 식량 수급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헌신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명해서 자주 노출한다는 거죠. 자, 전원 시골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유와 그 결과물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겠지만 남한과 북한 모두 이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거나 꽤 다수 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남북 합작으로 갯마을 차차차보다 더 재밌고 힐링도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한반도판 시골 배경의 드라마가 제작될 수 있기도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 할게요.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요. 최근에 한국 주부들에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가정용 식물 재배기 그리고 관련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집중 탐색해보죠. 피플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을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북북 동쪽 36km 지역에서 17일 오후 11시 13분께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18일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기 진도는 최대 1로 나타났습니다. 계기 진도 1은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지만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입니다. 길쭉은에서는 지난 11일에도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최근 1년 새 한국에서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연합뉴스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사람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 수준인 2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러한 타격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한국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주춤하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50명 늘어 누적 343,4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70명 줄었습니다. 지난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제작에 2,137만 달러를 투자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9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개별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임팩트 밸류 지표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 같은 규모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비 대비 가치 창출 규모를 계산한 효율성 지표는 41.7배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자체 핵 보유 결정을 이끌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의 한 기고에서 북한이 핵무기 40개에서 60개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다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길 원한다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는 덴마르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추진합니다. 현지시간 17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마그누스 헤우누케 덴마르크 보건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감염 취약 집단에 대한 추가 접종을 65세 이상과 보건 분야, 고령자, 요양원 종사자들로 확대할 것이라며 몇 달 내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르크의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88%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지하 핵실험까지도 재개할 수 있다는 미국 군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현지 시간 15일 발간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재고의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관련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미사일이 체계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들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양정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북한의 육아정책 관련 소식이네요.
네,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육아정책 집행을 강조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원수님 시대 들어서 나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한 명은 낳아서 남들보다 더 잘 키우겠다는 욕망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낳지 않는 것을 택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한국과 비슷하네요. 한국도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북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유엔 인구기금이 지난 4월에 발간한 2021년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1.9명으로 세계 평균인 2.4명에 비해서 크게 못 미쳤습니다.
네.
북한 당국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새로운 육아 정책을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직접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해서 전국적인 저생산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제품 제공을 확대하는 이런 지원을 늘리겠다는 거네요.
네, 결혼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임신과 출산을 꺼리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나름의 위인책을 제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북한 당국은 최근에 산모들과 5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젖제품과 우유를 비롯한 가공식품들을 국정 가격으로 공급해 주도록 기관과 기업소들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지원도 늘리라 지시를 했는데 당국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막상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주민들은 당의 새로운 양육 대책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소식통은 조선의 출산율은 젖제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반 주민들은 젖제품 공급에 관심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자식을 낳아서 고생할 바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거지 저체품이 부족해서 안 낳는 건 아니지 않겠냐 이런 비판인 건데요.
공감되네요.
예, 주민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당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에서 오는 생계 유지 곤란 때문이다. 이거는 좀 한국과도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북한보다 더 낮은 0.84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뭐 임신, 출산은 물론이고 뭐 교육, 집구하는 문제 이거를 좀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북한의 저출산 대책은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을 뿐
예.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해요. 소식통은 수령님 시대에는 그나마 해산 후 산모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었지만
네.
장군님 시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는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런 혜택마저도 없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평양산원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의 병원의 경우에는 해산을 할 때 미역국 정도 보장을 해주지만
네.
그 외에 국가적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소식통은 오히려 해산을 위해서 의료진에게 대접을 해줘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일부 주민들의 경우는 해산을 잘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돈을 주는 인사차림까지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임신하면 그 의료비 지원도 해주잖아요. 한 $1,000 정도? 600에서 $1,000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도 뭐 이런 것라도 좀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좀 피임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혹시 저출산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련이 있어 보여요.
네.
이 북한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또 그동안에 남아있는 이제 봉건적 사고 때문에
네.
피임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도 있고 실제 의사들의 피임 낙태 시술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이런 피임과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통은 대부분의 성인 여성들은 고리를 사용하는데 고급 중학교 졸업 후에는 오히려 부모들이 나서서 대부분 자녀들에게 이 고리를 하게 하는 등 피임에 매우 적극적으로 네.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낙태한 내용이 검찰 수도 검열에서 제기가 되면은 노동 단련대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은
네.
대부분 의사들이 돈을 받고 몰래 해주는 실정이라면서 뭐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런 고리나 낙태를 몰래 해주면서 돈을 네. 버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뭐 결혼을 한 남녀가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는 사실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그 미혼 인구의 증가와도 연관돼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최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네, 북한에서도 최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통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자는 노동단련대 생활이 시작된다. 노동단련대가 한국의 감옥과 비슷한 네. 기구인데 이런 유행어까지 있다고 아이고. 말했어요. 그만큼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네. 시선이 부정적이다 이런 거겠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또 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네. 출산 결혼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남한이나 북한이나 뭐 결혼 많이 안 하고 저출산 문제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근본 이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당장 한 끼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많은 우리 북한 청년들의 고충이 비교도 안 되게 무겁겠죠. 하루빨리 북한 당국이 이 본질을 알고 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걸그룹 에스파가 최근에 발표해 인기를 얻고 있는 곡입니다. 세비지 한번 들어볼게요. Oh my gosh, don't you know I'm a savage? I'm a killer, 널 깨라 아직
window 가리고 환각을 펼친 너 Fella we holla 두렵지 않아 너 너희 두 하라
자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 그리고 각종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 주부들에게요. 최근에 주방에서 직접 키워먹는 식물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재배기라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식물 재배기가 뭔지도 궁금하고 이게 말 그대로 식물을 재배하는 기계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농사나 원예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네. 사 먹을 때 이제 농가에서 이런 걸 갖고 오기 때문이겠죠. 이 식물 재배기는 상추 같은 어떤 식용 작물로부터 허브와 각종 꽃까지 씨앗만 넣으면은 네. 알아서 키워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를테면 식물 성장에 필요한 빛, 수분, 토양, 온도를 인공적으로 좀 공급을 해가지고 집에서 손쉽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유기농 채소를 길러먹는 실용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네.
코로나 우울증 뭐 극복을 위한 관상용, 자녀를 위한 교육용 뭐 이런 식물 재배도 가능한 거고요.
네.
또 크기는 뭐 전자레인지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형 냉장고 뭐 이 정도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대형 냉장고만 한 식물 재배기는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자, 근데 최근에 이게 인기라고 하잖아요.
예.
최근에 식물 재배기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활동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고 최근 뭐 또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밖에서 키우면 농약이 조금 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직접 키워 먹으면 굳이 칠 필요도 없고요.
그쵸.
또 밖에서 키우면 이제 벌레들도 있는데 이 식물 재배기를 사용하면은 그 안에 벌레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잖아요.
네, 눈으로 보고 키울 수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실제 또 이제 국내 주요 마트의 올해 3분기인 7월에서 9월 식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각종 용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네.
같은 기간 원예 도구, 화병, 화분, 흙, 비료 등 매출 등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찾는 이 식물의 종류도 좀 다양해졌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존의 공기 정화 식물 뭐 대표적으로 다육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좀 키웠는데 이게 좀 키우기가 쉬웠잖아요.
그렇죠.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그냥 두면 알아서 자라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독특한 생김새 수경 재배 식물 그리고 동양란 이런 것들이 급부상했습니다. 이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이제 고객 찾는 식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분갈이 영양제 토분 등 관련 제품 판매도 크게 늘었다면서 기존에는 고객들이 화분재로 구매해서 그대로 키우기만 했는데 이런 어떤 트렌드와 달리 최근에는 식물을 가꾸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집콕이라고 하죠. 집에만 있는 그 문화가 확산된 게 확실히 모습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궁금한 게 식물 재배기의 소비층, 뭐 예전에는 화분을 주로 어머니들이 키우셨잖아요.
네네.
주로 소비층이 어떤가요?
이제 저학년 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주로 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난해 연초부터 이제 하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일제히 장기간 등교를 중단했잖아요.
그랬죠.
이 가운데 저학년층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식물 재배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뭐 그 대표적인 이유로
네.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 섭취, 인테리어, 그러니까 또 집안 꾸미기, 또 힐링, 치유, 안정 효과 등이 좋았다고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전체 82%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아이 교육이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식물 재배를 좀 보여주고 하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이들.
맞습니다. 이제 보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네. 이제 유아용 키즈팜 서비스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업계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채소 기르기나 식물 관찰 등에서 아이들에 대한 정서 교육을 기대했다면서.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채소 재배를 가정 내 손쉬운 이제 체험 학습 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식물 재배기 렌탈 그러니까 빌려서 이용하는 게 급증한 것이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아파트에 살잖아요.
예.
아파트 베란다 같은 곳에서 그냥 식물을 키워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꼭 식물 재배기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베란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차이가 집 안과 베란다가 좀 상당하잖아요. 아, 아무리 베란다가 집 안이라고 예. 해도 온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네. 또 샤시도 좋은 걸 써야 베란다 자체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네.
온도가 좀 낮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시장조사 전문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식물을 키워봤거나 키우는 사람 중 약 60%가 이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식물 재배기가 있으면 조금 식물 키우기가 수월해서 많이들 찾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이 좀 네.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제품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내부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주고 환기도 시켜준다고 하네요.
네.
또한 하루에 8번 식물에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정수기의 급수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꽃이나 허브 같은 식물들 최대 60개의 모종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절과 관계없이 채소는 약 4주면 꺼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고 꽃은 약 8주면 핀다고 하네요.
막 상추 뭐 이런 것들 예. 재배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예, 예전에 제가 네. 잠깐 중국에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네.
거기 이제 식당 아주머니께서 그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그쵸.
하루 자라면 하루 자라니까 이 원가를 절약하려고 이제 콩나물을 키우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콩나물은 이제 지금도 이제 콩나물 재배기가 원래부터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상추나 이런 것들은 해가 꼭 들어와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식물 재배기가 여러모로 좀 쓰임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막 혹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예.
자, 확실히 뭐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식물 재배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관련 제품들의 판매량도 좀 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중견 기업 중 하나 예. 이제 교원인데 이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아.
2018년 7월에 가정용 식물 재배기 네. 웰스팜을 선보였는데요. 2019년에 6천 대 수준이었던 판매량도 1년 만에 2배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올해는 4배 수준인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어떻게 보면 시기가 딱 맞물려서 인기를
네.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와 이게 이렇게 잘 팔리는 걸 보고 다른 기업들도 좀 시장에 뛰어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뭐 대기업들이 이제 돈이 되니까
아.
이 시장에 좀
네.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그룹의 가전제품 회사인 SK매직은 작년에 관련 기업인
네.
AI 플러스를 인수하고 식물 재배기 팀을 꾸려서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AI 플러스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 플랜트박스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채소 이파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측정하는 등 최적의 식물 재배기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굴지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식물 재배기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고요.
네.
특히 LG전자는 이미 상표권을 출원하고 올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는 국내 식물 재배기 시장이 지난해 5천만 달러에서 오는 2023년에는 4억 2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8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는 건데요.
예.
뭐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뛰어든다면 정말 뭐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을 기계로 키우는 거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양한 좀 연구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한국 특허청에 따르면은 지난해 가정용 식물 재배기와 관련해서 특허 출원 수는 전년 161건에서 216건으로 34% 증가했습니다.
네.
5년간 출원인 분포에서는 LG전자가 1위고요.
예.
SK매직이 4위 그리고 교원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아직도 뚜렷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해외 경쟁사가 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선점에 굉장히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켓앤드 마켓에 따르면 세계 식물 재배기 시장은 2022년에 18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굴지의 가전기업들이 식물재배기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것은 이제 씨앗과 모종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제품 특성상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기와 씨앗 모종을 묶어서 팔 수 있는 만큼 사업 확장 가능성도 큽니다.
네. 자, 해외 경쟁사도 마땅치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속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듣고 아마 좀 북한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문제겠죠. 얼마 맞습니다. 정도 하나요?
예, 대략 이제 대당 네. 10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 합니다.
아이고 비싸네.
네, 저렴한 편은 아니죠.
네.
일단 시장 초기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뛰어들긴 했어도 제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 않아서 아직은 더 그런 것 같네요. 대신에 대안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렌탈. 빌려서 쓰면 돼요. 이미 한국에서는 정수기를 빌려서 네. 좀 사용하는 이제 정수기 렌탈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네.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내면은 좋은 정수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 재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 그러면은 렌탈 관련 업체들도 뭐 이거 돈 좀 되겠다. 가정용 식물 재배기 시장을 좀 개척하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저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네. 뛰어든 교원은 이제 판매뿐만 아니라 렌탈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이미 하고 있군요.
예, 월 2만 원대 구독료를 내면요.
예.
수십 가지 채소 중에 원하는 품종의 모종을 함께 보내줘요. 일반 쌈 채소뿐만 아니라 숙면이나 항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채소까지 다양한 것이 장점입니다.
네.
사실 이런 채소 모종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일반적으로
네.
뭐 마트에 가더라도 우리가 뭐 모종 주세요 하면은 황당해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주문해가지고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렌탈 업체죠. SK 매직은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네.
식물 재배기 렌탈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에스토니아 스타트업 클릭앤그로우도 물만 채워주면 자동으로 식물을 자라게 해주는 스마트 화분을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분에 방울토마토, 산딸기, 로메인 상추, 고추, 라벤더 등 70여 종의 씨앗 캡슐을 심어두면요.
네.
이제 식물이 알아서 좀 자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 식물 재배기만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뭐 관련 제품이나 재료 같은 것도 함께 빌려주고 하면서 좀 수익을 좀 공고하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물 재배용 네. LED 조명만 파는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에 스마트 팜용 조명으로 공급하다가 집에서 식물 키우기 열풍이 좀 일기 시작하니까
네.
가정용 제품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LED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수초를 키워요.
네.
이게 제 취미인데 이 수초가 LED의 어떤 밝기만으로도 자라는 속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물고기의 색깔도 발색이라고 하죠. 이게 변하는데 이게 있고 없고 그리고
네.
LED의 어떤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그냥 식물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급성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LED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서 이 LED를 좀 빌려줌으로 통해 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 사업도 크게 번창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식물 생장용 LED 전문 브랜드 히포팜텍은 이달 초 가정용 식물 생장 LED 조명 4종을 또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 팜용 조명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퓨처그린도 최근에 개인용 LED 조명을 제작해서 온라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또 제품마다 조명의 출력 및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소비자가 재배하는 식물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뭐 식물 재배기뿐 아니라 다양한 파생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정용 식물 재배기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식물 재배기 관련 시장 왠지 더 급속하게 확대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 드네요. 언젠가 우리도 집에서 다 상추 키워먹는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예.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맨발의 디바로 유명한 한국의 중견 여가수 이은미 씨가 2010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녹턴 들어볼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뉴스로 본 세상 월요일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와 함께합니다. 피플 코너로 함께하죠. 이정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본 분 만나보는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새 총리에 임명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네.
총리는 일본에서 국가 순회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이번 100대 일본 총리에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온건한 성향을 띠는 비둘기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갈 기시다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국가 순회에 해당하는 총리에 기시다 후미오 전 당무조사회장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일본의 국제사회 이목이 많이 집중돼 있죠.
네.
자, 이 기시다 총리의 당선 소식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에서는 지난 9월 29일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렸습니다.
예.
일본 총리 후임을 결정하는 선거였는데 이날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되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꺾고 총재에 선출된 것인데요. 기시다는 지난 4일 임시국회에서 지명 절차를 거쳐서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 일본에는 사실 저희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는데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중에서 당원수가 가장 많은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구조인데요. 자, 이번 100대 총리에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엘리트 인테리 집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3세 정치인이고요.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1957년에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중의원, 의원을 지낸 정치가 집안입니다.
그러네요.
소학교 때는 뉴욕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요.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본에서 졸업하고 또 와시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여기 명문대죠?
네, 맞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기시다 총리의 친인척은 관료가 많아서 이들 전원이 도쿄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도쿄 대학이 일본에서 1위 대학이잖아요.
네.
기시다 총리도 원래는 도쿄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세 번의 도전 끝에 실패하고 와시다 대학에 가게 되었다고 하고요. 졸업 후에는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 집안이 완전 금수저 집안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삼수까지 하면서 도쿄대학에 도전도 한 것 같은데, 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첫 직장이 은행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일본 관료 중에서 최고 지위인 총리에 올랐는데, 그럼 은행이랑 정치는 사실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정치에는 언제 입문을 했나요?
네, 기시다 총리는 1987년에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게 됩니다.
네.
당시 아버지인 기시다 후케타는 중의원이었는데요. 아버지의 비서가 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비서로.
네. 약간 세습적인 정치
그러니까요.
구조인 거죠.
예.
하지만 1992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듬해인 1993년에 제40회 총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인 히로시마 연체 1구에서 중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모든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 경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약간은 아버지 후광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자, 근데 이 중의원이라는 게 뭐냐면 양원제를 택하는 일본에서는 이 북한에서 최고 인민의 대의원과 비슷한 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중의원만 한 게 아니고 문부과학성 부대신 이런 다양한 직책을 또 해왔다고요?
네. 기시다 총리는 2001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네.
문부과학성 부대신에 임명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요. 이후 2007년에는 제1차 아베 신조 개조 내각에서
네.
내각부 특병 담당 대신에 임명됩니다. 이후 행정추진 담당 대신 우주개발 담당 장관에도 임명되고요. 또 한때는 최대 6개 장관 자리를 겸임하기도 합니다. 네, 엄청난 그 일에 대한 그 열정이
네.
대단했던 거죠.
워커홀릭.
네, 영어로 하면은.
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내각에서 외무상도 담당하는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5년간 외무상을 맡습니다.
네. 아까 제가 워커홀릭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요즘에는요. 저 친구들끼리 일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일하는 소 같다 그러거든요. 이분도 정치계에서 네. 그렇게 열심히
칭찬인 거죠?
네. 열심히 네. 일을 하신 분 같아요. 어쨌든 이 외무상은 근데요, 조금 더 중요한 정치 이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때 또 기억나는 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이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잖아요.
네.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장관회의 참여차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합니다.
네, 이거 방문한 것 자체가 뭔 의미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 미국이 원자폭탄 투하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곳을 기시다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유가 뭔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말씀하셨듯이 1945년에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 피폭지역입니다.
네.
원자폭탄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조성되었고요. 이것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원폭 사망자 위령비에 헌화했는데요. 이는 원자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 대통령이 무려 71년 만에 피폭지를 방문한 것이어서 당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성사시킨 기시다 총리는 당시 외무상이었죠.
네.
기시다 외무상은 외교 능력을 입증하고 또 자민당 내에서도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이끌었다. 뭐 이런 업적 외에도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합의 등으로 조금 주목을 끌었던 정치인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어쨌든 거쳐서 총리까지 됐는데 일본 내에서의 평가는 어때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정감이 있지만 밋밋하다. 네,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에서 받고 있는 평가인데요.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꼽히는 고치카이의 회장 출신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가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밋밋하다, 박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한일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저에게는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시다 총리가 총리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일본 정세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진 않겠지만요. 한일 관계, 특히 정상적으로 잘 진척되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새 총리 기시다 총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이에요. 매일 쉽고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퀴즈를 짧게 같이 풀어보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면요. 여러분도 한번 각자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퀴즈 문제 나갑니다. 바닷물은 왜 짤까요? 자, 이 질문은요.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죠.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약 200년 전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대답한 바 있는데요. 자, 그는 바다를 땅을 헹군 물이라고 서술을 했죠. 땅에 있던 염분이 씻겨서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지의 바위는요. 탄산칼슘, 그러니까 석회암, 황산 마그네슘, 사리염, 염화나트륨, 석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풍화작용으로 바위와 염분에서 떨어져 나온 미네랄이 물과 냇물에 용해되고 땅에 있는 염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는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에 위치한 사해로 염도가 무려 31.5%나 된다고 합니다.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짠 바다인 거죠.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0월 19일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 지역이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함경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6도, 해산 영하 1도, 강계 2도, 신의주 3도, 함흥 청진 6도, 평양 개성 사리원 7도, 해주 8도, 원산 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0도, 해산 6도, 강계 8도, 청진 10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12도, 해주 함흥 13도, 개성 원산 1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19% 상승한 배럴당 82.2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7% 하락한 1768.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온스당 23.33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3.27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북북 동쪽 36km 지역에서 17일 오후 11시 13분께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18일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기 진도는 최대 1로 나타났습니다. 계기 진도 1은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지만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입니다. 길쭉은에서는 지난 11일에도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최근 1년 새 한국에서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연합뉴스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사람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 수준인 2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러한 타격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한국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주춤하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50명 늘어 누적 34만 3,4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70명 줄었습니다. 지난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제작에 2,137만 달러를 투자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9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개별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임팩트 밸류 지표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 같은 규모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비 대비 가치 창출 규모를 계산한 효율성 지표는 41.7배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자체 핵 보유 결정을 이끌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의 한 기고에서 북한이 핵무기 40개에서 60개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다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길 원한다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는 단마르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추진합니다. 현재 시간 17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마그누스 헤우누케 단마르크 보건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감염 취약 집단에 대한 추가 접종을 65세 이상과 보건 분야, 고령자, 요양원 종사자들로 확대할 것이라며 몇 달 내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마르크의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88%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지하 핵실험까지도 재개할 수 있다는 미국 군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현지 시간 15일 발간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재고의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관련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미사일이 체계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통근열차에서요. 노숙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함께 탑승한 승객들이 피해 여성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칸에 탄 승객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성폭행 현장을 보고도 여성을 돕거나 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반응인데요. 이 관련 지역 경찰서장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봤을 때 승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이렇게 개탄했다고 하네요. 자, 정말 함께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마음도 아프고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요. 이런 성폭행 현장 같은 끔찍한 범죄 현장 보고도 누구 하나 신고조차 해주지 않는 끔찍한 시민의식은 더더욱 사라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믿고 듣는 작곡가이자 가수인 김동률 씨가요. 2004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이소은 씨와 함께 부른 욕심쟁이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